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155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끓으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패하리라. 아멘. 이 시간 에스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말씀을 나타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가면 유대인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독일 나치 시절 유대인을 학살했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전시물은 샬레헤트였습니다. 그 뜻은 떨어진 나뭇잎들인데 바닥에 철로 만든 얼굴들이 깔려 있고 그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놓은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스라엘 조각가 메냐쉐 카디쉬만이 만들었는데 수천 개의 강철로 만들어진 얼굴 모양 조각들을 바닥에 펼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위를 걸으면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때 나는 소리는 나치의 학살, 홀로코스트로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로 인한 비명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므로 그때 그 아픔, 고통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 위를 걷는 것 자체로 오래전 유대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민족끼리 학살과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과 형식은 비단 말뿐만 아니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광화문에 가면 교보생명빌딩에 우리의 눈길을 끄는 광고판이 있습니다. 이 광고판에는 분기마다 문학작품, 노래, 시민공모전 수상작 등에서 선정한 다양한 명언과 시, 문장을 보여주므로 시민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 속 선지자 에스겔도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에스겔 3장 26절에 하나님은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책망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함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상징적 경고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한 말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3장에 이어서 4장으로 오면 에스겔은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형상화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사다리로 주위를 둘러싸게 하셨고 흙으로 둘러 진을 만들고 공성태를 세우고 철판을 세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고립된 모습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한쪽으로 누워 자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흡사 행위 예술과 같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쪽으로만 누워 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왼쪽으로 390일을 자야 했던 것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만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오른쪽으로 40일을 자야 했던 것은 남유다의 죄악이 그러했고 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로 인해 긴 세월 고통 가운데 보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더불어 8절을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수무책이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에스겔이 행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복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에스겔은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자는 동안 묶여있는 상태에서 극소량의 물과 음식물만을 섭취해야 됐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이 처할 극심한 기근과 고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인분으로 구워 만든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일원인 자신이 인분으로 구워 만든 부정한 떡까지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인분을 쇠똥으로 바꾸어 주셨지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여 여러 나라로 쫓겨가 부정하고 불결한 음식을 먹게 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던져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도 남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현실의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행위로서 전한 메시지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끝까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되고 결국 함락되었습니다. 포위 기간 극심한 기근과 결핍이 닥쳤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부정한 음식과 절망적인 처지를 겪는 비극적 역사로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한 대가 없는 용서, 희생 없는 회복은 없다라는 것도 깨닫습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범죄함이 가져온 파국은 저절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그런 시간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는 어떤 형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하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로 전하는 것보다 감각적이고 강렬한 글귀를 적어 놓아도 눈길을 끌고 감동을 주는 작품을 설치한다고 해도 그것을 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이 굳어 있다면 또 닫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농사를 시작하며 땅을 갈아엎는 이유는 씨가 잘 뿌려지고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잘 잡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그 씨를 받는 밭이 강팍하여 있다면 그 씨는 결코 뿌리 내릴 수도 없고 싹을 틔울 수도 없는 겁니다. 분명 씨는 좋은 밭에 떨어져야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확실하게 들려졌음에도 반응하지 못했고 결국 심판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의 행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고 그저 말로도 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과 형식이 아닌 그 말씀을 대하는 이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저절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야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내 마음이 좋은 밭, 좋은 땅과 같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딱딱해진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면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해야 할 것이고 필요없는 돌들을 골라내야 하고 잡초와 가시떨기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좋은 밭,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말씀 속 이스라엘과 같이 얼굴이 굳고 마음이 굳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이 하루를 그렇게 말씀 따라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메시지 앞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때로는 말씀이 들려도 들은 척하지 못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삶 전체로 주의 말씀을 나타내는 도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진리조차 왜곡되는 시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에 합당한 좋은 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앞에 항상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